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람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고픔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상실, 아픔이 있을 때에는 배가 잘 고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밥을 권유해도 잘 먹지 않고요, 한동안 굶어도 배고프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 예가 되지만 그와는 반대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 때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 청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도 여의치가 않고 정말로 좋은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해야지 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던 청년에게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대뜸 엄마가 그러시더랍니다. 주말에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 다니는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자신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 벙벙해지고 가슴이 너무나 설레더랍니다. 그토록 기도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도 설레가지고 당황해서 분명히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기쁘고 당황한 나머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교회 자랑을 하면서 이번 주 교회 오시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아니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도 그만한 기쁨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삭개오가 회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지요. 예수님 사역하시느라 힘드시고 먼 길 걸어오시느라 굉장히 시장하실 텐데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시곤 삭개오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까먹으실 것 같습니다. 배고픔도 잊은 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번 명절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잃은 영혼을 찾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진짜 하나님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증거하여서 누군가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함으로 인해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기쁘지만 주님도, 물론 식사는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도 배고픔을 잊은 채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명절이 시작되어 한 번쯤은 가족을 만나게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복음의 기회가 열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혹 압니까?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늘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언제나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에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라도 같이 가가지고 손 마주잡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그것일 겁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같이 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도 같이 먹으러 와야지 하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꼭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시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에게 그들에게 증언하여 여기 오지 않도록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후회가 없도록 말이라도 이제는 꺼내봐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교회로 올 수 있는 자격과 그와 같은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명 가운데 한 부분을, 한 귀퉁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충성돼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말이 쉽지요. 오죽하면은 저도 얼마 전 저희 권사님들과 식사할 때에 일하시는 분한테 교회에 오세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낯가림도 심해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아예 모르겠다고 밥이나 먹는데 권사님이 대신 물어봐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소망교회 오시라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 잘하고 싶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복음 잘 증거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고민되기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가족 몇 번이나 더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숫자를 한번 세보시죠.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명절 때 두 번 만나고 가끔가다 또 한 번 만나고 많이 만나야 다섯 번, 열 번 점점점 숫자는 줄어듭니다. 카운트다운 하듯이.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힘을 내서 이번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위축될 때가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됨이 옳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전도자를 보고서 여보시오, 성경 한 것만 주시오 하면서 받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싹 펴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 담배 말기 좋은데 하며 담배 마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본 전도자가 너무나 속상하고 후회가 됐는지 저런 사람한테는 성경 나눠주지 마야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가 1년 후에 어느 조그만 마을을 여행을 하다가 한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며칠 전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들로 인해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저와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고 죽는 순간까지 그 얼굴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에 그 어머니가 작은 책을 한 권 내밀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젠가부터는 아들이 어딘가서 받아온 성경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담배 피우려고 했던 성경이었는데 우연히 열어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후회하며 기대도 없이 전해준 성경이 한 청년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며 더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합니까? 우리 아무런 기대도 없이 전했던 교회 나와라,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좀 나오시지요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없거나 큰 기대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가 처절하게 실패함으로 전도를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서 고린도에 쫓겨와서 아무런 기대 없이 힘 없이 전했던 그 복음 가운데 세워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의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힘 없이, 계획 없이, 어쩌다가 절망 가운데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같이 교회 가자,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떨어진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우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보다 더 근사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안 먹어도 분명히 배부른 명절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해봅시다. 방금까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가장 기운 없고 자신 없을 때에 툭 던진 복음이 마치 교회가 된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복음 한번 전했더니 교회가 된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 온전하게 심겨지기까지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서두는 여러 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돼도 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였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세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9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첫 번째입니다. 자유의 절제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내가 자유를 절제함으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과 같이 누구나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삶 속에 생활의 모습과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권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포기한 자유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 누구는 다 내려놓았는데 무조건 복음을 위해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유를 내려놓았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가운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복음이 먼저고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을 먼저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은 틀린 겁니다. 당신 거 포기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내려놔야지 전도가 됩니다 라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해야지 전도가 된다.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지 전도가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태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거 내려놓으세요. 당신 거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전도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유의 절제를 이야기하지 부자유스러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찬양할 때 너무나 잘 부각이 됩니다. 찬양 시간만 되면 손을 높이 펼쳐들고 크게 박수치며 몸을 흔들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찬양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컴플레인을 겁니다. 청년이 앞에서 몸을 흔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손에 맞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가사가 보이지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좀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가셔가지고 자제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조금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해주시죠. 그러자 청년이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교훈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조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여서 여러분 내일 명절 때 가족을 만나시거든 앞에 놓인 과일도 좀 양보하시고 내가 쉴 자유를 절제하셔가지고 설거지 좀 대신 하시고요. 그리고 좀 자유를 절제하셔서 청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우리 오빠가 왜 저래? 저 아저씨 왜 저래?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너 교회 나오게 하려고. 당신이 교회 나오세요 한마디 하려고. 자유를 절제함으로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둘째 내 자신을 낮춤으로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때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셨던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간증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간증 집회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아파트 전도를 할 때 조그만 전도지 그리고 선물을 좀 들고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때마다 툴툴거리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 런닝바람에 백수같이 생긴 한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꼴렁꼴렁하게 나와서 전도지를 툭툭 치면서 그랬답니다. 나 그딴 거 안 믿으니까 빨리 가. 그런데 그 집사님 성격 같아서는 야, 딱 봐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어따 대고 반말이 하면서 멱살한번 잡을 만한데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지금 내가 이 들고 있는 전도지를 저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저 자세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가 정말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받아주시지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복음은 내가 죽어야 전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내 성품이 죽어야 전할 수 있게 되고 내 성향이 죽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내성적이라 안 돼요. 다혈질이라 안 돼요. 우린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명절 가족을 만나 교회 가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가족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갑자기 삼촌이? 갑자기 왜 할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그리고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네가 목사를 해?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비슷할 겁니다. 아니 갑자기 복음을 전해?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그래?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모습을 맞춰줘야 복음이 전달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위치는 정말로 그보다 훨씬 더 높은데 난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의 모습을 저기까지 떨어뜨려야지 나의 모습을 저만큼 낮춰야지 복음이 증거되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912년에 오셨던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인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외국인이 온 자기가 신기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멀리서 막 찾아오긴 하는데 외국인이라서 다가갈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인처럼 온전히 되기로 다짐하고 한국인들처럼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었고 고무신을 발에도 맞지 않는 남자 고무신을 신었고 된장국을 먹으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을 낮춰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므로 그저 이야기만 들어주어도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다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말씀도 굉장히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다들 귀에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생들 전도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말로서 전도하는지 설득하는지. 근데 그때마다 조언해 주시기를 똑같아요.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호응해주고 아이들이 육두문자에도 당황하지 말고 전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 힘 빠질 때 야 너 같은 애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결국 내 위치에 재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함이 아닙니다. 답답하지만 나를 낮추고 기다려주다 보면은 그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세를 낮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므로 복음의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입에 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남과 성격이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할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싸우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지요. 그럴 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23절에서 말씀하는 바 이야기하는 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비량 사역했는데 훌륭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도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떠돌이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파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자기도 복음을 거기서 그 동일하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도 복음도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도가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알바 교육을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사장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좀 친절하라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줬는데, 어느 카페에 알바생으로 들어간 여학생한테 사장님이 맨날 부탁했대요.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 일이 힘든 것도 알겠고 장사가 잘 될지 장담은 없지만 무조건 알바 끝나고 교대할 때 나갈 때에는 억지로 밝게 웃으면서 신나게 나가렴. 그래서 알바가 갈 때에는 무표정을 있다가 알바할 때는 굉장히 힘들 때 힘들게 있다가 알바 교대 때는 퇴근할 때는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커피숍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바생 맨날 이쁘게 웃으며 나가니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항상 그 알바생 얼굴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복음에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웃는 이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심으란 표정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을 품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격려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 모든 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자 하는 말은 절대로 복음 증거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23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게임 여자 5000m 경기 영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결승전을 넘자 폭우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 여전히 선수가 눈앞도 보이지 않는데 6분이나 늦어가지고 결승전에 통과하는 저 질주 장면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캄보디아 출신의 그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평소에 빈혈도 많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저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가정이 어려운데. 그런데 심지어 경기 당일에도 코치가 출전을 만료했답니다. 나가지 마. 창피당할 거야. 나가지 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악천후에도 굴하지 않고 꼴찌란 부끄러움을 버린 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역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영상에 남기고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를 포기할 권리가 있었지만 저에겐 국가를 대표하는 의무가 더 중요했고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이런 것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내일 명절에 가족들에게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있거든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같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격과 모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정말 어설픈 용기를 사용하사, 그리고 연약한 입술을 사용하사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라는 이 한마디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힘입어 닮아가면서 그 마음처럼 한 생명이 돌아올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배고픔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기쁨으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